나이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자꾸 잊어버린다고 걱정들 하십니다. 젊어서는 수첩이 없이도 일정과 전화번호 등 모두를 기억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기억으로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지인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서 당황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셨는데 왜 들어왔는지가 생각나지 않아서 스스로 한심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이것이 치매의 초기 증상이 아닌가 하여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말씀으로는 그런 정도는 누구나 다 있는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잊어버려도 괜찮은 일들이 무척 많고 또 잊어버려야 좋을 일들도 우리에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 헤르츨 언덕에 특이한 기념관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야드 바쉼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희생된 600만 유대인들을 기리는 기념관입니다. 야드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이고 바쉼은 그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된 동족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그들의 다짐으로 이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 기념관 안에 매우 특별한 두 전시실이 있는데 이름의 전당이라는 곳과 어린이 희생자 150만을 기리는 어린이 기념실입니다. 이 두 방에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진, 당시의 나이, 희생된 장소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곳을 돌고 나오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이즈코르라는 말을 되뇌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나치의 끔찍한 만행에 전율하면서 앞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에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되겠다는 결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념관 입구 중앙홀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픈 역사이고 슬픈 역사 사실이지만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하고 숙연한 그들의 민족적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과는 자유를 위한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지에 매우 공감하지만 우리가 과거사를 덮고 지나가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홀로코스트의 현장을 찾아 무릎 꿇고 사죄하는 독일 지도층과 달리 반성도 진정한 사과도 없는 일본의 후한무치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한으로 새겨서 언젠가는 복수하자는 의미에서의 기억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과거사를 교훈 삼아야 하고 미래 평화를 위해 과거의 실패에서 큰 교훈을 얻자는 다짐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코 잊어버려서 안 될 일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광야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심각한 걱정거리 하나를 안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지나간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23절에서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들, 극진한 관심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복잡한 생각을 품고 살면서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신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고통에 침식당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단순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기억의 재생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두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이 절기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해마다 첫 달인 아비볼 14일이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학대와 그 모진 역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 후손들이 그 의미를 물을 때마다 그 의미를 가르치며 신앙 전승의 기회로 삼고 이 온 민족이 하나님 잊어버리는 민족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절기로 이 절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장막절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며 뜨거운 태양과 모래 사막과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의 장막 체험이 어려우면 집 앞에 공터에 텐트를 치고라도 그 옛날을 기억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에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바닥에서 열두 지파의 대표들이 열두 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두시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기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당부로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과거 역사의 기억을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역사는 일반적으로 보면 지나간 일의 기록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바라보는 역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누구도 미래가 있을 수 없고 방향부재의 혼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가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며 그날부터 완전한 낙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땅에 먼저 정착하여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과 생존을 건 투쟁을 해야 합니다. 400년간 살아왔던 내국과는 또 다른 문명의 도전도 받아야 하고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쟁과 문화적 갈등과 종교적 충돌의 심각한 과정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완성된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환난 중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도전에 효율적으로 응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잊지 말라는 내용의 핵심 사항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 하신 일을 14절에서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열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의 승부를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였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능력을 기억하면 넉넉히 가나안에서의 암난의 시험도 충분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사랑,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신앙이 너무나 독특한 신앙이어서 다른 민족들이 볼 때는 이질적이요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민족에게는 이상한 종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그 땅의 종교를 좀 닮아가고 일종의 유사성을 잘 유지하면 정착과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허구에 근거해서 민족이 존재하거나 역사를 진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신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시요 다른 신들은 실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허구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허구가 우리 삶의 기본일 수 없고 허구가 민족의 근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탁월함을 나타내야 그 땅에서 정착이 가능할 터인데 그 탁월성이란 다른 것의 모방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탁월성이란 자기다움을 끝까지 추구하는 집중적인 노력과 인내의 산물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다움을 끝까지 추구해야 했고 오늘의 우리 역시 가장 기독교다움을 추구할 때 가장 탁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고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독교적인 사람이 되고 가장 십자가 정신에 가까운 삶을 살고 가장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가장 능력 있는 탁월한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잊지 말라고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시련이 가능하지만 집요하고 철저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근본을 굳건히 세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새로운 길임을 유념하고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찾아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험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은 우리야말로 이 험난한 광야를 극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스스로를 추켜세우는 자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방만하고 나태한 삶의 자세로 이어지게 되어 더 큰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워지게 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난에 정착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넉넉해지면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여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것도 그들이 무언가를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능력 유무와 잘남과 못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 잊어버리고 은혜도 기억 못하면서 모두가 내 능력 내 수고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큰 교만이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만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교만하지 말아야 될 민족이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시기 그 이후의 혼란기에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과정을 지나왔습니까? 일제시대인 1932년에서 36년까지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1700만 석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일본으로 빼앗아간 것이 876만 석이나 됩니다. 1700만 석 다 먹어도 우리가 배고플 판에 52%를 가져갔으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은 뭘 잡수시고 생명을 유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말이 촉은 목피로 연명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태평양 전쟁 말기가 되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까지 심지어는 예배당 종까지 다 뜯어갔습니다. 해방 후에 전쟁 거치면서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난의 상징이 한반도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구호단 청보물이 단골로 등장했던 사진이 코 올리며 깡통 들고 울고 서 있는 한국의 전쟁고아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고 세계 걱정거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굴지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에서부터 이제는 중요한 지원국가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의 ODA 즉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지원금액이 22.5억 달러입니다. 3조 원에 해당하고 세계 16위의 지원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교만한 자세입니다. 가졌다고 교만하고 마치 우리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처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선교사님들이 현지 구호사업을 하시면서 마치 그 구호품 베푸는 것을 시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현지 사역자들 위해 군림하는 자세를 보일 때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도 가난해서 얻어먹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로 살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특히 모든 발진인 하나님께서 재물로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요, 그 은혜를 주심도 우리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은혜 주셨음을 믿고 그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 결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적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겸비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 유지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나 겸손하심으로 오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는 주의 은총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 믿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 말씀 떠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압적인 명령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극진한 사랑의 호소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이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신들일 뿐입니다. 실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때문에 그 이방 종교의 거짓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 떠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행복을 위한 유일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만 따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길이 이미 실패로 끝나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허망한 길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길, 이 길만 걸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특별한 사랑과 기적으로 돌보신 것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신 소명은 그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민족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적 소명이 그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유혹을 받아 우상 숭배자가 되면 이것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토속 신앙들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종교가 바알 숭배였습니다. 바알은 다산과 풍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여 농경민으로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농사는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생소하고 낯선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미 농사를 짓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묻고 배우는 과정에서 바알을 알게 되고 숭배하도록 유혹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유혹이었고 물질의 시험이었고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됨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만 섬긴 이 믿음에서 물러설 거지 말 것을 명령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다양하게 이런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흔히 타 종교인들이 우리에게 개신교인들은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거나 또는 종교적 문화적 우월감 때문에 갈등을 조장한다는 등의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우리가 종교 간의 건강한 대화를 부정하거나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일에서 협력하는 것을 거부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3.1운동 당시부터 우리는 국가의 큰 일들을 의논하면서 다른 단체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은다고 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거나 왜곡시킬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를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충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진리의 길이며 약속된 유일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금지되었고 1833년에 노예들을 1년 안에 해방해야 된다는 법령이 결정되었습니다. 노예 무역 시작한 지 150년, 160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노예 무역 기간 중에 아프리카의 중요한 노예 무역, 노예 수출항마다 노예들을 수용하는 감옥 위에 근사한 예배당 건물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만 잘 지으면 선교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영국에서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 귀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이거 사유재산인데 국가가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예들의 몸값을 영국 정부가 귀족들에게 지불했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한 푼의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거대한 보상감을 챙기는 것은 아무리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여도 이것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숭상하는 만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존재 양식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하고 그 삶의 내용 자체가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습에서 예수 복음, 예수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약속된 미래를 얻으시는 축복된 삶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인도하십니다.